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면 이는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혹 재물이나 명예, 권세가 있든 없든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임해 있을 뿐 아니라 무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떠할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민의 재단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교구로 성도님들을 가까이서 또 만나면서 대화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한 분 한 분들이 만민의 재단에 오게 된 계기, 한국에 와서 또 만민의 재단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계기들을 말씀을 또 들으면서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간증들이고 고백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자기네 살던 고향과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또 성결의 말씀을 듣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임을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아픈 몸도 힘들었던 삶도 또 가난했고 어려웠던 삶들도 부유해졌다는 또 강건해졌다는 축복의 간증들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다 그러한 간증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쪽에 외갓집에는 구남매가 이렇게 구남매이십니다. 그런데 쭉 과정들을 보고 또 그 삶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또 믿지 않는 거에 따라서 뭐 대부분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안에서 이제 두 분만 이제 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이 전도하신 언니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차츰 이제 점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외갓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사촌만으로도 사촌들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그만큼 유명한 또 사회에서 또 인정받고 또 그만큼 사회에 자리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찌감치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또 암이나 이런 질병들로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떠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육으로 육의 삶에서 그렇게 일찍 젊은 때에 일찍 소천하고 또 세상을 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뭐 저 또한도 원장님, 목자님 가장 아프셨을 때 제가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는 사실 뭐 어디가 내가 아픈지,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뭐 7살, 8살, 4살 이후로 또 신앙생활, 목자님께서 또 원자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병원에라는 데를 가보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이제 장성하고 컸지만, 이제 육으로 약한 분야들,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약한 분야들이 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피도 많이 쏟기도 하고, 또 알러지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환절기가 되면 항상 재채기에, 콧물에, 또 재채기 콧물을 흘리다 보니까 또 코가 다 헐어요. 또 피곤하면 입안이 여러 가지 또 구멍이 나서 뭐 네 개도, 다섯 개도 이렇게 구멍이 나면 또 그게 또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매운 것도 못 먹고 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기도 하고 또 먹기만 하면 설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먹는 음식을 먹는 폭이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먹는 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뭐 좋아해요? 그러면 김치찌개요? 아니면 고추장이요? 그냥 그렇게만, 그게 제일 먹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어떤 걸 먹으면 내가 쏟을까봐 걱정합니다. 또 염려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원장님께서 생일이니까 오늘은 특별한 거 먹자 그러고 이제 고기를 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10분만 지나면 가서 설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기본적으로 체질이 너무 이제 약한 터라 이제 그냥 그게 내가 아픈 건지도 모르고 성장을 했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병이었고 이것도 병이었고 이것도 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제 머리를 해주시는 분이 이제 말레권사님이 거의 20년 세월을 이제 제 머리를 해주시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스프레이를 못 뿌리겠어요. 스프레이의 그 향 때문에 계속 재채기가 나니까 스프레이를 거의 못 뿌리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증세가 없으니까 그냥 스프레이를 마음껏 뿌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야 이제 재채기를 안 하니까 스프레이기를 마음껏 뿌리시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내가 약하게 태어났던 내 몸이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저거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렇게 사나 보다 그랬지 이게 뭐 아파서 몸이 약해서 아니면 장이 안 좋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코피도 하루에 10번 이상을 이렇게 쏟을 정도로 아침에 이제 세수하려고 이제 시작하면 코피를 쏟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코피를 쏟으면 쌍코피로 한 뭐 10번 이상 이렇게 쏟아요. 그렇게 한 주 정도 가면 조금 괜찮아지고 또 몸을 살피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의 혈관이 약했는지 나중에 목자님 간증 들어봤을 때 아 목자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셨구나라는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아 기본적으로 약한 것들을 많이 받고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몸도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팠던 거, 예전에 힘들었던 거, 예전에 어려웠던 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이 지나가고 또 강건해지고 손발도 굉장히 이제 뭐 차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따뜻하게 또 몸도 바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가는 만큼 내가 약한 분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의 기 속에서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지킴받고 보완받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도 성코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만큼 이렇게 강건함에 축복을 받아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는 만큼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함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의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 내가 강건함 축복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처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설교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데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이 천주교와 이렇게 손잡고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무너뜨리고 천주교와 손잡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많이 분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런 설교 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진리를 행해 나가는 거 우리는 너무나 바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한 것들을 행해 나가지만 진리를 지켜나가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뭐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주변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면서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타 교회는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민 안에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빨리 이 복음이 예, 이 GCM 파워풀에서도 빨리 홍보가 되어져야 되고 다니자님이 증거하신 말씀들도 더 빨리 더 많이 여러 곳에 마음껏 증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 행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오직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향해서 또 돈을 벌려고 또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좀 돈 더 벌어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좋은 것들을 갖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라면 마땅히 스스로를 돌아봐와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진리에 위배된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욱 많다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이 그런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철야 들어오기 전에 아 요즘에 궁구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에 듣기도 그렇고 그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늘 불평불만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타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권세로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나?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보면 저것을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했던 사람인가? 너무너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늘 불평불만 하시니까 몸이 여기 아프고 또 기도 받으면 괜찮았다가 저기 아프고 머리 아팠다가 팔 아팠다가 배 아팠다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뭐 뒤돌아보시라는 게 아니고 돌아보셔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여기 아팠는데 기도 받으니까 치료 받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럼 다음에는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머리가 아파요. 좀 지나니까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의 악들을 빼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기도 그때 당시는 내가 돌이켜야지 그러면서 기도했지만 근본적인 내 악을 깨우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상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늘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짜증스럽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구자님이 신방 갔는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몸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마음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버려나가다 보니까 근본 자기의 모습들을 깨트리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말씀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육적인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또 긍정적이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야 더 깊은 말씀이 내 안에 깨우쳐지는데 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있지만 삶에서 불평불만해요, 힘들다 해요, 판단해요, 정죄하고 있으면 어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깨우치고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몸이 온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내 모양은 어떠한지, 내 입술의 말은 어떠한지, 내 행함은 어떠한지 늘 돌아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을 입어나가기 위해서 힘써 애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양심이 진리에 비추어 걸릴 것이 없고 흠이 없다고 증거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니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부모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린아이처럼 이제 전도하시면 당회장 옆에 가서 당회장님 이렇게 세신자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맞습니까? 그런데 아우 그 이 전도 잘하는 일꾼 옆에 있는데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때로는 민망한 모습으로 죄송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가 당당하면 내 부모에게 당당하고 내가 항상 100점을 못 맞았는데 오늘은 딱 이번 시험은 100점을 딱 맞아가고 부모님께 딱 갖다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부탁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그만큼은 그때만큼은 부모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어려운 부탁이라도 기꺼이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지요. 또 때로는 부모님 편에서 자녀에게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 이번에는 뭘 사줄게 라고 할 때들이 있습니다. 더 소망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잘할 수 있는 늘 힘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변화되려고 했던 25년, 26 그 시점 딱 됐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악한 하나를 발견해서 버려나가는데 버려나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나갔을 때 그냥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당시 좀 하나를 간증을 드리자면 이제 임영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아빠에게 본인이 28이 되면 차를 사주세요. 생일 선물로. 항상 그렇게 이제 구하셨거든요. 이제 임영 목사님이 28이 됐습니다. 임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2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26입니다. 근데 임영 목사님 생일 선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임영 목사님이 28이 됐는데 그래서 차를 사주셔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저는 면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화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차를 사주고 동생이 이제 면허증이 있으니까 동생이 타다가 언니가 면허증이 생기면 언니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차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런데 뭐 목사님께서 타고 다니는 거를 이제 면허증 생겼으니까 주라고도 하시지는 않으셨고 또 이제 임영 목사님이 면허증이 딱 생기고 나시니까 이제 신방용으로 또 탈 수 있게 차를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저한테 그때 차가 그렇게 생겼어요. 25세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 26세 차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께 누군가 그때 당시 예전에는 이제 큰 휴대폰 예전에는 이제 일명 뭐 냉장고 휴대폰이라고 큰 휴대폰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작은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꽤 됐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원장님께 선물을 하신 거예요. 선물을 그 원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핸드폰 뭘 필요하냐? 너 기계 좋아하니까 너 가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차도 생기죠. 그 비싼 핸드폰도 생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목자님 따라서 저희는 방송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자님 따라서 해외성에 이제 차량차 나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 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에, 그 사대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무직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무직이면 그렇게 미국을 가면 절대 웬만해서는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기관장을 하면서 회원이 폐병으로 좀 아픈 상황이어서 회원을 위해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비자가 그때 당시 5년짜리가 너무나 쉽게 나온 거예요. 또 결혼하시고 사업하시는 여자분도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 성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저는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너 무슨 백으로 이렇게 비자가 나왔어?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정말 그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변화된 것밖에 없는데 내 악을 버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네. 너무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며 우리 마음의 진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갖추게 되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변화되는 이 시점에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던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왔고 이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저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든 청년 때든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주시는 마음이 너가 기도하나 하는 것 자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해봤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행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랐을까? 나는 왜 사랑을 못 받았을까? 매사에 불평, 불만. 뭐 입술로 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다윗 왕은 고대 이스라엘 왕궁의 제2대 왕으로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경에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으며 더 목동이었죠. 비록 작고 어린 목동이었으나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웠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믿음의 고백과 행함을 내보였지요.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지요. 골리앗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으로 거의 2m 90cm에 가까운 장신이었으며 다윗의 정확한 키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골리앗이 업신여겼을 만큼 작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물맷돗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트림으로 멋있는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연단을 통해 값지게 만드시고 30세의 왕위에 올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연합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세워 유다 지파 왕으로 7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33년, 총 40년간을 통치했지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렸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어떠한 시련 없이 평안함 속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연단 가운데서 혹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의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지요. 다른 10명의 정탁군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담대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출애굽 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녕 마음 중심에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장수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개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자 믿음을 저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결국 이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환경을 본다면 이는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까닭이요 또한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 대신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 역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죠.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그로 인해서 연단받을 때는 또 기도받고 또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가 또 금세 마음이 돌이켜져서 또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또 미련으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철저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럴 때라야 믿음이 온전케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내가 상대에게 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늘 예전에 단일철회 때 말씀하셨듯이 미운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또 내어주고 또 내어주면서 그 미움을 버리기 위해 애썼노라 말씀하셨지요. 행함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감정 버리게 해주세요. 서운함 버리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만 서운함을 버리기 위해서 감사로 바꿔나가고 또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행함으로 상대에게 더 나아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 한 번이라도 손 더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런 행함의 노력이 있을 때는 상대의 마음도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로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행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이 어깨에 지게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만 둔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늘 상대를 지적하기만 한다면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진리를 행치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척, 옳은 척 포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는 책망할 것이 많으므로 마음의 담대함을 얻지 못할 뿐더러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을 예를 들어본다면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유와 변명들로 되려 하나님을 탓하며 순종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내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멘과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쉽게 작은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예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와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상대의 마음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오직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의가 있는 만큼 순종이 나오지 않고 이유와 핑계만 나옵니다. 너무 작은 우리 삶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사가 늘 아이스커피만 주로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은 좀 춥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갖다 주는 사람은 뜨거운 커피를 가져옵니다. 상사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이스커피를 잘 먹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 왜 뜨거운 커피를 가져왔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춥다고 하셔서 따스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구 탓입니까? 상사의 탓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는지요? 근데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떠한 답이 나와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동원했네요. 제가 옆줍지 못했습니다. 아이스커피를 다시 드릴까요? 라는 대답을 해야 정답이 아닐까요? 그런데 위에 답을 한 사람은 온전히 지금 이제 답을 했던 사람은 온전히 자신만을 탓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갖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탓을 합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아, 아까 춥다고 하셔서요? 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윗분이 춥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내 생각을 동원해서 아,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따뜻한 커피를 갖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큰 죄와 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 쌓여 쌓여서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위에 방금 전에 대답했던 아, 내 탓입니다. 여겼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라도 더 믿고 맡겨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렇듯 순종이라는 것도 상대의 마음에 맞춰 행해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맞춰 행하면서도 되려 상대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라면 대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작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라도 행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순종에 대한 분야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는 정확하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핀다고 한다면 정확한 상대의 의중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상대의 탓을 하며 이유와 핑계를 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찌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바쳤듯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삶에서 작은 분야는 내가 대충 넘어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쌓여야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찌 큰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직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에 따른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면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지키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 요한일서 3절 24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럴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또 자기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 만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들을 지킬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선과 사랑을 쫓아 행해 나갔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치 않고 다만 그분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직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령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진리 안에 행해 나가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혹여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 같은 악의 모양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또 거짓말이나 분냄, 판단, 정죄, 헤아림도 모두 벗어버려야 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앞선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보다 내 혈육을 더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합당치 않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떤 것이라도 구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